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에 총을 쏴 어부 5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연방보안국 FSB를 인용해 총에 맞은 배에 불이 났고 북한 어부 21명이 나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도 역시 FSB를 인용해 국경경비대가 어제와 오늘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어선 4척과 어부 64명을 나포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불법으로 잡힌 오징어 6톤, 개 600kg, 상어 3마리 그리고 어구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은 나포된 선원들이 러시아 라호카 항으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타협안을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합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보수당 의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협안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 문제가 포함됐다면서 북아일랜드가 EU와의 관계에서 영국 내 여타 지역과는 다른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측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존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탄핵 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 2명이 이번 주 연방의회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도 오늘 의회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 나올 국무부 전직 관리는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특별대표 그리고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의 빌미를 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리닉 감찰관은 우크라이나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원회가 국무부에 요구한 문건들에 관해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오늘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만남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다시 만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회동 취소에 충격받았다며 간츠 대표에게 책임감을 보이고 또 다른 총선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치른 이스라엘 총선에서 청백당은 33석, 리쿠드당은 32석을 얻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네타냐후 현 총리를 차기 총리에 지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은 어제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로 1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270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을 맞은 사람은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스테판로 홍콩 경찰국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당시 경관이 총을 쏟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를 진압하면서 실탄 6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실탄을 사람한테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can do a little better on the sanctions enforcement and cooperating.
미국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오는 주말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나라의 셈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s an approach that seeks a very big first step.
내일 북한 지역은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늦게까지는 북부 지역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많이 높아집니다. 동해 앞바다가 2에서 5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이튿날인 2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6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참은 2일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는 북극성 계열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비행고도 약 910km, 거리는 450여 km로 탐지됐습니다. 한국합참은 현재 추가 재원에 대한 미한 정보당국 간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SLBM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북극성 1형 SLBM은 약 500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오는 5일 미북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늘 그래왔듯 미사일 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조건 완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전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모험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이제 SLBM을 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상 조건을 완화해서 나올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절대로 전쟁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김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며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VOA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세 가지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SLB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이어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됐다며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2017년도에 항공모함 전단 3개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반도에 전개됐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은 SLBM을 500km, 2016년 8월 24일에 500km를 성공한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물 속에서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르잖아요. ICBM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는 그 어디서 쏘는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데, 응? 그리고 중간에 날아오는 걸 요격할 수 있는데, 응? SLBM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란 말이야, 비수. 숨겨놓은 칼같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도발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미국이 선제공격한다고 하더라도 SLB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수함이 이거를 세컨 스트라이크, 리탈리토리 스트라이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선제 공격에 어느 정도 계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만약에 북한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SLBM 잠수함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또 이게 디텍션이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SLBM 발사가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SL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 분위기상 협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한국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조치들을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안보리 자체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각자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2017년 대북 관련 제재 결의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안보리의 턱상에 오르더라도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죠. 잘해봐야 아마 의장 성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심 교수는 북한이 어디까지 발을 뻗을지 철저한 계산 아래 도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의 적극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북한이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 역시 앞서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엔 변함이 없었다며 이번 SLBM 발사가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4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곧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can do a little better. On the sanctions enforcement and cooperating with us in an overall effort to ge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n a constructive way.
슈라이버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조금 더 잘 이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some slippage on sanctions enforcement. We are willing to work with China to strengthen that enforcement effort.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대 선적 간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d like to work with China on this, but right now what we see is actually Chinese vessels shadowing our forces that are.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at contingency, we're going to be pretty insistent that South Korea acquires those capabilities before we agree to the transfer.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dangerous areas in the world and we're actually involved in a process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South Korea being in charge of combined forces that include US forces.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는 건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made these adjustments to give our diplomats space but still maintain high readiness, still ready to fight tonight.
그러면서 현재 미한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주말 실무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에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내세우면서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이 아닌 북한의 셈법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미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까지 추진되며 민주공화양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는 전국에서도 미북 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견해는 초당적입니다. 국내 여러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조차도 최근 VOA에 문제는 포괄적 합의 또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을 원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 있지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가드너 의원은 내년 재선에 가장 취약한 의원으로 꼽혀 지역 여론 개선을 위해 초당적 의견 개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핵 신고를 최소한의 조치로 꼽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ould talk about what we would do. But them saying
또 핵시설 한 곳을 불능화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신고는 물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 조치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공화 의원들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핵화 과정으로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대체로 공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 이전에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 relief until there's actually incremental progress mad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괄 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unconditionally,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북 합의 도출 가능성에 점점 더 회의적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공화당 내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셈법 변화가 필요한 북한은 여전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곧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회의적 기류도 여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소수이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이런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감시하에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케이너는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간 실무 비핵화 실무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나라의 셈법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에서 양측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일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an approach that seeks a very big first step and a roadmap for other steps that will lea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큰 첫 조치를 미국이 모색하는 접근법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미한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진단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은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북미 쌍방이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실무협상에서 최종 목표와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로드맵에 완전한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요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절차도 이 자리에서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needs to be total agreement on what the end objective is and a roadmap to get to that.
북한이 구체적인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안을 주목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입니다.
Clint finally suggests that they're ready to touch base and to engage.
북한이 드디어 미국과 다시 접촉하고 관여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새로운 방안 언급에 흡족했던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도 북한의 입장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검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협상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ubt very much that there will be any major breakthrough because this is just the first step.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서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양측이 연락을 재개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10월 5일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우여곡절,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날 오전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비밀 핵시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것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연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하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그리고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수석대표 등을 대미협상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6월 20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북 관계가 비핵화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미북 정상 간에는 친서를 통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8월에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북 정상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상, 비핵화,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6월 30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회담을 했다며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북한도 판문점 회동을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활용하려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7월 1일 공개한 기록 영화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제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 협상 대신 5월에서 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월 들어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또는 정상회담을 결심한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9일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쪽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을 꼽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탄광과 공장이 돌지 않으며 외환난이 가중되는 등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미북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9월 24일 국회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미국은 어느 누구와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예 담화에서 조 민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 의지를 밝혔던 미국 국가안보국이 정보 수집과 방어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정권의 현금줄 차단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1일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보안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과 사이버 방어 임무를 통합하는 주요 조직으로서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모든 활동을 예방하고 제거할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특히 국방산업 기반과 무기보안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보안부의 수장을 맡게 된 앤 유버거 부장은 지난달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안보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사이버보안부의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버거 부장은 랜섬웨어 공격이 매일 4천 건이나 발생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를 통해 정권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대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 가운데에서도 가상화폐 해킹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 그룹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조직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며 주요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유엔 역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초 공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15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15차례의 해킹 공격을 확인한 결과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공격을 받았다면 해당 계좌의 정보를 정부 당국에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간 불화 가운데 비생산적인 움직임이라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1일 주력기인 F-15K를 독도 영공에 출격시킨 데 대해 비생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핵심 전력을 지상사열한 뒤 두 대의 F-15K를 독도로 출격시켰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전날 1일 시위에서 홍콩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서 한 고등학생이 다친 데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2일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기 씨 사망 일주기를 맞은 가운데 터키 정부가 지속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은 홍콩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홍콩의 혼란 사태가 뭐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더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춰서 1일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시위에 참여했던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이에 분노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2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전날 홍콩 도심 곳곳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의 민주화와 반중국 구호를 외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는데요.
예.
예, 취난 지역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아, 당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헬멧을 쓴 시위자가 몽둥이를 들고 경찰에 달려들었고 이를 본 경찰이 순간 그의 왼편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 홍콩 경찰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이날도 적어도 6발 이상의 실탄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를 향해서 직접 실탄을 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그 학생은 어떤 상태인가요?
사건 당시 가슴 부근에 피를 흘리면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이 왼쪽 폐에 박힌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예.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다고 현재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에 대해서 홍콩 경찰 당국은 이 해당 경찰이 당시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네. 그 경찰은 경찰의 지침에 따라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이 정당 방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하고 시위대 간의 충돌이 워낙 격렬해서요. 다친 사람들 참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홍콩 병원 당국에 따르면은요, 1일 열린 시위로 100명 이상 다쳤고 그 중에 5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홍콩 경찰관도 30명 정도 다쳤고요. 예. 5명은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1일 하루 동안 체포한 사람만 약 270명인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90명 정도가 여성입니다. 이 홍콩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날 1,400발의 최루탄을 발사하고 900발이 넘는 고무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고요.
네, 특히 이 회사원들과 학생들에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도심에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이 경찰의 실탄 발사에 항의하는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이 홍콩의 경제 중심 지역인 센트럴 차터 가든까지 이 주요 도로들을 따라 벌어진 시위대 행진 때문에 홍콩 도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네.
또 총에 맞은 학생이 다니는 이 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 또 교직원들도 학교 밖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학생들은 홍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홍콩 시위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뭐 상점이나 생활이나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점들도 영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곳의 상점과 기업들이 2일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 예.
특히 홍콩에 진출한 본토 중국 관련 업체 상당수가 시위대의 낙서와 벽돌 공격 등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친중국 단체들은 2일 폭력 사태를 비난하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비상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홍콩 상황을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대를 검은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홍콩을 혼란으로 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이 2일 성명을 냈는데요. 어떻게 경찰을 위협하는 폭도들에게 눈을 감고 경찰만 비난할 수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네, 홍콩을 보는 국제사회 반응도 보죠.
유럽연합이 성명을 냈는데요. 유럽연합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대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과 자제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경찰이 실탄을 사용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2일로 이 사우디 체제를 반대했던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사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가 이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살해됐는데요. 1주기를 맞아서 2일 터키 대통령이 지속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말 카쇼기 씨를 추모하는 행사도 있었네요.
예,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 2일 카쇼기 씨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카쇼기 씨가 생전에 활동했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주인 제프 베조스 회장, 또 카쇼기 씨의 약혼녀, 예멘 출신 언론인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타우와클 카르만 씨 등이 참석해서 카쇼기 씨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네. 그 자말 카쇼기 씨의 살인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짚어볼까요?
예, 이 자말 카쇼기 씨는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이었습니다.
예.
사건 당시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서 정부와 왕가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기고해왔는데요.
예.
이 터키 출신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는데요. 약혼자인 터키 여성이 그 실종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터키 당국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카쇼기 씨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이 토막 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네, 네.
터키 당국은 카쇼기 씨가 사라진 날 15명의 사우디 남성이 터키 입국한 사실을 주목했는데요. 조사 결과 정체 불명의 이들은 사우디 왕실에서 급파된 일종의 전문 암살단들로 이 중에는 시신 해부 전문가도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은 사람이 모하마드 빌살만 사우디 왕세자지 않습니까? 네. 언론도 조명했죠, 이 사람을.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인데요. 예, 카쇼기 씨 살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네.
생전에 카쇼기 씨가 빈살만 왕세자를 무자비한 독재자로 묘사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쿠데타에 가까운 시도로 정권을 찬탈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다는 글로 미움을 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뭐 아예 사우디와의 연계설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의 압박과 유엔 특별조사 또 미국 중앙정부 국장의 현지 급파 등 네.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자 결국 카쇼기 씨가 영사관 안에서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우디 왕가하고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터키의 조사 결과도 보면은 그 용의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사우디 왕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외무부는 용의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빈살만 왕세자와는 관계가 없고 이 사우디 왕가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인 범행이라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검찰은 이 중 11명을 법정에 세워서 5명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었죠.
예,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달 말에요.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우디의 지도자로서 카쇼기 씨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지는 않는다면서 살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걷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의혹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조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터키 언론인은 에르도안은 언론 자유의 친구가 아니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또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터키 교도소에는 다른 정치적 관점 때문에 투옥돼 있는 수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조사에 증인 출석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전화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때문에 지난달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했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또 국무부의 한 당국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장관이 직접 나서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증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입장이 어떤 건가요?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1일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예.
전 현직 국무부 당국자 5명에게 지난달 27일자로 발송한 출석 요구서를 잘 받았다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은 증언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회의 출석 요구에 현저한 법적 절차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회가 출석 요구서를 통해서 증언을 강제할 권한에 의문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예.
그리고 증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 출석 요구한 부분이 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일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조사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이 폼페오 장관이 이런 내용이 협박이라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일 하원 외교위, 정보위, 또 정부개혁감독위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 직원을 포함한 증인을 협박하거나 의회와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탄핵신문 방해의 증거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은 의회 모독죄 등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요. 네. 강제로 불러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의회 규정에요. 관련 증언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 인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뭐 그대로 따르는 게 관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탄핵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오늘은 이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또 3일에는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담당 특사가 증인으로 불린 상태인데요.
네.
이들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증인에 나설 것으로 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제출 소환장을 받은 주요 관계자들이 있는데요. 4일은 폼페오 장관이 자료를 내야 하는 시한입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5일을 시한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예. 뭐 국무장관 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폼페오 장관은 이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7월 말 통화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이를 2일 확인했습니다. 또 줄리아니 변호사는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따라서 관련 통신 기록이라든가 동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평양과 양덕, 남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 기온 21도, 낮에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최저 18도,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개성 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는데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장전과 평강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까지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7도, 계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2에서 7m까지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예상됩니다. 10월 2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바다에 떠있던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에 총을 쏴 어부 5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연방보안국을 인용해 총에 맞은 배에 불이 났고 북한 어부 21명이 나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통신도 역시 FSB를 이용해 국경경비대가 어제와 오늘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어선 4척과 어부 64명을 나포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불법으로 잡은 오징어 6톤, 개 600kg, 상어 3마리, 그리고 어구둥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은 또 나포된 선원들이 나홋강항으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타협안을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보수당 위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협안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 문제가 포함됐다며 북아일랜드가 EU와의 관계에서 영국 내 여타 지역과는 다른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측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존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이 통화와 국경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통제권을 찾기 위해 브렉시트를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탄핵 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 2명이 이번 주 의회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스티브 리니 국무부 감찰관도 오늘 의회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 나올 국무부 전직 관리는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특별대표 그리고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볼커 전 특사는 3일 그리고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오는 11일에 의회에 나옵니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빌미를 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리니 감찰관은 우크라이나 논란과 관련해 하원 상임위원회가 국무부에 요구한 문건들에 관해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오늘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만남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회동 취소에 충격을 받았다며 간츠 대표에게 책임감을 보이고 또 다른 총선 가능성을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청백당은 33석, 리쿠드당은 32석을 얻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의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은 어제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로 1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27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관 30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 도중 경찰이 쏜 7탄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에 맞은 사람은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스테판 로 홍콩 경찰국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관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를 진압하면서 실탄 6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